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넘어 평화가 임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적으로 해석하여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소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소명의 정확한 뜻은 한자로 불을 소자에 목숨 명자, 목숨을 불렀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생의 전체를 불렀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구주가 되어주시면서 우리 인생의 일부만을 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인생의 구주가 되어주시면서 우리 인생의 전체를 다 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입은 자는 더 이상 관심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꿈, 나의 목적, 나의 계획,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나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여기에만 모든 관심을 쏟고 살아갑니다. 소명자는 자신의 꿈을 하나님을 통해 이뤄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나를 통해서 이뤄나가는 삶, 그것이 소명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 삶이 이 소명자의 삶을 대표해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청년 사울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읽어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손으로 인생을 읽어나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하나 품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스크린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주님께 받은 사명 곧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하였던 바울입니다. 그 바울의 고백에 비춰보면 바울이 품었던 이 로마 행에 대한 비전은 자신의 꿈과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위한 계획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었습니다. 소명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의 로마행을 교회사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 누가,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이 여정들을 굉장히 주목하여서 서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 바울의 로마행이 마침내 실현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감격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성경과 역사가 주목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남루하고 비천합니다. 왜냐하면 로마로 향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누가 보아도 보일 법한 객관적인 문제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도 바울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의 일신상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로마로 향하는 바울이 지금 그 미결수, 즉 죄수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죄수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제약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수로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어울리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전의 사역들을 생각해보면 더욱 크게 와닿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으로 찾아가 복음을 변증했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 개척 사역을 했고요,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는 생명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죄수의 신분으로서는 감당해내기 쉬운 사역들은 아닙니다. 아마 거의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바울이 했던 사역들을 이어서 진행을 하려면 최소한 바울의 그 신분의 자유 정도는 보장되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곡물을 실어 나르는 그 무역선, 그 화선 한 귀퉁이에 초라하고 남루한 죄수의 모습.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환경적인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이 배가 태풍, 이 광풍 유라굴로를 만났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말은요, 헬라어의 합성어입니다. 유로스라는 헬라어, 이 동풍을 뜻하고요, 킬로스라는 헬라어, 북풍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유라굴로라는 말은 북동풍에서 오는 큰 태풍을 말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이 광풍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헬라어 티포니소스는 갑작스럽게 서로 다른 기류가 만나서 바다 그 지면으로부터 시작되는 바다의 엄청나게 큰 거대한 소용돌이를 말합니다. 북동쪽에서 말도 안 되게 거대한 소용돌이가 들이닥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바울이 타고 있는 배는 북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동쪽에서 광풍이 옵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이 배의 선수, 배의 정면으로 이제까지는 볼 수 없었던 살인적인 광풍과 태풍이 몰아닥치는 겁니다. 이 배는 이내 통제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마치 급류에 떠다니는 나뭇잎처럼 풍랑 속에서, 이 광풍 속에서 이리저리 휘둘릴 뿐이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내던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엔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 상선으로서는 정체성과도 같은 이 마지막 그들에게 남았던 보루인 상품, 즉 곡물까지도 다 내어 던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배의 운행의 목적도 사라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광풍이 멈출 생각을 안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결정적으로 배에 탄 사람들이 절망해버리는, 그들의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지는 일이 있긴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어떨 때에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습니까? 해와 달이 보이지 않자 그들의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겁니다. 저는 예전에 아주 잠깐이지만 부산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사역하다 보니 어업이나 선박업, 그러니까 바다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관계하던 분들 중에 한 분은 육지에서 6개월, 그리고 바다에서 6개월을 사실 정도로 바다의 전문가였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물어오셨어요. 강사님, 이 선박이 항해를 하다가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GPS가 망가졌을 때라고 합니다.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GPS가 망가졌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의 위치가 더 이상 어딘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더 이상 항해를 진행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GPS가 망가지는 순간 항해하던 배는 표류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의 천체는요, 해와 달, 별 같은 것들은 GPS, 즉 이 나침반의 역할을 했습니다. 해와 별을 통해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이 항해의 계획들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해와 달이, 해와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그들의 배가 이제는 좌초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들의 배가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없고 더 이상 항해의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버린 겁니다. 출항할 때 부푼 꿈을 꾸었던,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그들의 인생에 만족을 줄 것 같았던 그 배는 더 이상 만족과 꿈이 아니라 어둠의 그림자와 사망의 두려움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패배감과 공포에 질려서 먹는 것도 그만둔 채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가운데 그 틈바구니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죄수의 신분이란 것도 너무나 비참했을 겁니다. 물론 본인이 상소했겠지만 적어도 사도 바울이 처음 꿈꿨을 때 로마로 향하는 그 여정에 자신의 모습은 죄수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처지의 비참함을 누릴 새도 없이 이제는 자신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광풍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왜 이 광풍 속에 있는 걸까요? 왜 광풍 한가운데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소명,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를 불러가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광풍 속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읽어나가며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에만 자신의 모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소명 가운데 그의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을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겁니다. 청년 시절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 청년이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어떤 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가 땀 흘리는 일터가 선교와 예배 현장이 되기를 바란다는 꿈이었습니다. 이 부푼 꿈을 안고 입사한 첫날 그 청년이 처음으로 해야 했던 업무는 가짜 영수증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후에는 리베이트, 접대와 같은 신앙의 양심으로는 할 수 없는, 윤리적인 기준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업무의 지시들이 계속해서 왔다고 합니다. 선교와 예배 현장을 꿈꿨던 청년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신앙의 양심으로는 그 일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했던 것처럼 정직하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일들의 구조를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리베이트를 하지 않자 이 친구와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겁니다. 고과 점수의 그 그래프는 제로에 수렴합니다. 아무도 이 친구와 관계하지 않습니다. 일도 사람도 인정을 받지 않는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의 고난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싶어서입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 그것이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단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청년을 고난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꽃길만 열리던가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니까 우리 인생에 언제나 스포트라이트가 판이 비치고 우리의 길 앞에 레드카펫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성품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인생에 많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광풍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러한 일들을 아주 미약하고 여러분에게 나누기에는 부끄럽지만 조금은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계에서, 사회생활에서, 군생활할 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신앙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겪게 되는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이러한 믿음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이렇게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면 꽃길은 아니더라도 보도블록은 걷게 해주셔야죠. 아니 흙길 정도는 걸을 수 있지만 적어도 가시밭길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면, 주님의 성품을 닮은 길에 들어서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는 종종 원망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차원이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여기서 다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를 향한 사도 바울의 프로젝트가 바닷속으로 수장되는 것 같습니다. 항해하던 배는 거의 파선 일보 직전에 표류하는 배가 되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 속에서 두려움과 고통만 계속될 뿐입니다. 구원의 영광마저 사라져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표류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항의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광풍을 광풍으로 해석하지 않고 다르게 해석합니다. 오늘 말씀 22절인데요.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배의 손상은 막을 수 없겠지만 우리의 생명은 구원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심하라라는 이 단어가요, 똑같은 신약성경 야고보서에는 즐거워하라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라. 광풍이 몰아닥쳐서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잡동사니들이 이리저리 나뒹굴고 있습니다. 배에 이곳저곳에서 물이 넘치고 살려달라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귀를 찌를 겁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힘을 잃고 더 이상 밥도 먹지 않으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죽음의 그림자 앞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상황을 넘은 평화를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평화를 말하는가? 도무지 상황은 객관적으로 보면 다 망한 게 맞는데 어떻게 이 망한 현실 속에서 평화를 말할 수 있는가? 그 근거가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고 여러분 24절 읽어주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은 이 율리오, 자신 죄수였던 자신의 목줄을 잡고 있었던 율리오를 인생의 주관자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광풍이 자신의 인생을 다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주권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해석의 근거는 상황을 보는 그 해석의 근거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서 증언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 계획은 엉망진창이 된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돼. 태풍이 불고 광풍이 불고 죄수인 신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집중하는 그 시선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밖에 없는 겁니다. 상황과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상황은 망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조건은 이미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끝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표류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계획은 여전히 항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배할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소명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이 만족되었을 때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옥중에서 썼던 고백입니다.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상황과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하겠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우리가 CCC라고 부르죠. CCC를 설립한 고 김준곤 목사님이 자주 하셨던 백문일답이라는 이 공동체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100가지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중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의 운명은 율리온의 손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광풍의 손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바울의 주권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를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에게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끝났다라고 선포하기 전까지는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멈추고 싶어도 상황은 다 망했고 여기서 끝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끝낼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충성할 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사회가 말하는, 인생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보편적인 기준에서 죄수처럼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런 환경 속에 예수님 믿기 위해서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경험해야 되는 광풍을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상황을 넘어서 주님을 보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와 학벌 같은 것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세상을 이끌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세상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사실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이 땅의 주도권을,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다 망한 것 같고 작동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제는 끝날 것 같은 이 파손된 우리 인생 같은 이 배 위에 하나님은 여전히 항해를 명령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소명의 계획을 이끌고 가실 때에 상황과 조건에 매몰되지 않고 상황을 넘어 주님을 보게 되는 시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넘어서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 겪을 수밖에 없는 이 광풍, 그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그 하나님, 주권을 가지신 주님께 다 내어놓으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는 작고 연약한 광풍 속에 파손되는 배처럼